구약 470면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간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고 이제 비로소 왕이 되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다윗이 왕이 됨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전과는 달라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이 그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등극하자마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6장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기 우리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5장을 통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까지 이 모든 과정을 겪어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이란 어떤 사회가 된 것인지에 대한 이제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스냅 사진과 같은 것 몇 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를 갖고 흘러갈 것이고 또 다윗이 다스렸던 40년 동안 여러 가지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고 있는 역사를 이제 몇 컷으로 찍어서 우리에게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개의 사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방금 읽은 5절까지의 말씀이죠.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의 통치를 이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읽었듯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모색을 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있고 그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헤브론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국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식의 구상을 보여주는 구절은 앞에 없습니다. 즉 그렇게 7년 반이 흘렀던 것이고 비로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왕좌를 두고 있던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목자, 우리의 주권자, 지도자란 말입니다. 지도자인 건 맞습니다. 하고 이제 언약을 맺죠. 왕으로 또 백성으로 왕으로 다스리고 백성으로 섬기기 위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등극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제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인 것처럼 주어져 있지만 깊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담긴 의미를 좀 음미해 보기 위해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지금 드디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상 제 중요했던 지역이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구약 16면입니다. 거기 보면 그 13장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사이에 사람들이 서로 이제 다툼을 일으키죠. 그 계속 이제 규모는 불어나는데 땅은 좁아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롯 보고 내가 좋은 곳을 택해라. 네가 택한 곳 그래서 내가 살고 나는 다른 곳으로 물러나겠다고 했던 이제 그 장면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롯이 살고 싶은 곳을 찾아서 떠난 이후에 1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이제 이 땅, 이제부터 줄 땅은 내가 걸어갈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 얘기를 듣고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데서 이제 헤브론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지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아브라함을 이곳에 부르셨는지를 알려주신 이후에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제가 여기 와 있는 건 제 뜻도 또 내 주위의 뜻도 또는 롯의 선택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빚어진 일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 저와 제 자신의 제 자손들의 그 삶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 위에 근거할 것입니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자리가 되었죠. 23장으로 한번 넘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1절에 가보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 오랜 동안 계속되다가 부인 사라가 죽지요. 1절을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헤브론에 사라의 묘실을 구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인을 여기 묻고 아브라함도 헤브론에 이제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자손들에게도 이어져서 이삭도 마찬가지로 헤브론에 그의 무덤을 갖게 되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 야곱의 경우에도 이제 그 헤브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50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0장. 49장으로 가보시죠. 49장 29절을 보면 이제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준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29절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자식들에게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의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자기도 그 조상들의 묘실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야곱은 어디 있었냐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예언 때문에, 그 유언 때문에 50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집트에서 긴 행렬이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 야곱을 장사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고 있죠. 헤브론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헤브론에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모여 그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 그 예언되었던 일이 지금 이 시점에 현실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동안 그 전까지 사울을 따르던 많은 족속들과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유다 족속 사이에 반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은 벌써 7년이 넘도록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일, 이 일들을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한 약속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하고 물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를 다짐했던 그곳에서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다윗의 때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여기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에게 이제 제시되고 있죠. 너희는 더 이상 서로 싸우며 반목하며 지낼 필요 없이 주께서 세우신 곳에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을 것이다를 이제 눈으로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의 등극에 있는 첫 번째 사건이죠. 자, 이렇게 등극을 하고 나서 다윗이 아마 처음으로 겪었던 일은 표현으로 볼 때 다시 사무엘하 5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5장 17절의 말씀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스냅 사진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블레셋과 관련된 이야기이죠. 사무엘하 5장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등극했다는 얘기를 듣고 싸우러 나와오죠. 표현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는 말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몇 해 맡아주었던 그런 불쌍한 피난민 것 같은 사람으로 다윗이 기억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온 백성을 모아가지고 18절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도록 이제 모여 있습니다. 자, 다윗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9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지요. 주님, 제가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넘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블레셋과 싸웁니다. 20절에 보시면 어찌나 그 맹렬하게 그 싸웠는지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심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리심이라 부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흩으시는 주, 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블레셋은 누구였냐 하면 처음에 사무엘상 우리가 같이 봤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 말하게 했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족속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시절에 아직 왕이 있기 전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패하죠.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가서 그럼 좀 이겨보겠다고 생각했는데 법궤까지 빼앗기던 일, 그것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렇게는 못 사니까 왕을 달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등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 시절에 대부분의 싸움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 계속되어서 블레셋은 다윗 때에 이르러도 여전히 이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자, 이 전쟁은 지금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대적을 흩으셨다고 할 만한 이제 그런 싸움으로 귀결되죠. 자, 어느 정도로 싸우냐면 21절에 보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라고 이제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조가 되고 있죠. 사무엘상의 블레셋과의 싸움에는 법궤마저 탈취되었던 전쟁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갔더니 이제 다곤 신전이 그 무너지는 일이 생겼죠. 이제 그런 일을 겪었었는데 지금 블레셋은 다윗과 싸우게 됐더니 그 이기기는커녕 자신들의 신들도 추수릴 사이 없이 이제 도망치고 있죠. 그래서 마치 그 다윗과 그 군사들이 그 블레셋의 보배, 블레셋의 그 우상들을 마치 쓰레기 분리수거하듯 이제 그렇게 치우고 있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서 블레셋과의 싸움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그냥 끝내지 않고 22절에 한 번 더 싸우러 오죠. 역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몰려옵니다. 이번에도 또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엔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이제 앞에서는 올라가는 방식으로 싸워 이기라고 했고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마는 방식으로 내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싸우라고 얘기하시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싸우기는 다윗이 싸우지만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얘기하고 있고 역시 다윗의 군대는 여호와께서 다 치신 군대를 뒤수습하는 정도의 이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싸움을 하다가 어디까지 이르냐면 25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게셀은 해안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도망치다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게 생겼다는 얘기를 여기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제 아주 짧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블레셋이 더 이상 자신들의 신도 추스를 수 없는 지경으로 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싸움을 걸었는데 도망칠 데가 없어서 바다로 뛰어드는 지경으로 밀려났다는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을 8장 1절에 이어가고 있는데 8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감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복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여기 이제 메대 감마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이제 패권이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게서 패권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블레셋은 다윗 왕 때 이런 식으로 항복하게 되고 솔로몬 때 완전히 제압되어서 그 이후에는 길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윗 왕이 등극한 이후 이스라엘의 모습은 더 이상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겁에 질려 살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그림을 여기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위협을 받으며 사는 피해자들이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누가 우리를 괴롭히진 않을까 내 인생을 가로막진 않을까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 하는 것을 블레셋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본 두 개의 사진, 두 개의 에피소드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외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운데 독특한 사건 하나가 여기 또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6절부터의 내용이죠. 5장 5절 말미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33년 동안 다스린 예루살렘은 대체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르러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르러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쳐들어오든 다윗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만으로라도 얼마든지 방비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데는 연유가 있어 보이죠. 자, 여부스가 어떠한 곳이었는가 우리가 또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맺으시면서 18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세워 이제 너에게 나라를 앞으로 내 자손에게 줄 것인데 이런 족속들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있는 족속 이름이 여부스 족속이죠.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이제 모세를 부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리스트를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알리라고 하시죠. 16절에 3장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족속의 이름들이 앞하고는 좀 달라집니다. 아마 그 아브라함 시대의 족속들 이름하고 모세 시대의 족속들 이름이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여부스 족속은 여기도 나타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부스 족속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알아볼 만한 족속이었던 것 같고 또 모세 시대에도 알아볼 만한 족속이었는데 이 맨 마지막에 그 이 목록에 맨 마지막에 거론될 만한 특별한 분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역사에 이제 여부스는 좀 독특한 면모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성경을 찾아보시면 여호수아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343면입니다. 구약 343면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여부스가 나오죠. 63절 예루살렘 주민 곧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유다 족속에게 이런 땅을 다 주었다고 그리고 정복하였다고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여부스 족속입니다. 여부스는 왜 거론되냐면 못 뺏었다. 정복을 못했다고 되어 있죠. 자, 여호수아에서뿐만 아니라 사사기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몇 쪽 더 넘겨보실까요? 1장 21절. 자, 앞에서는 유다 족속이 못 빼앗았는데 사사기 그 361면입니다. 이번엔 베냐민 족속이 2차 시도를 하죠.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일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여부스 족속을 맨 뒤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면 다 정복하는 것처럼 읽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부스 족속의 땅을 정복을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까지도 정복을 못한 채로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약속대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1장 1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 안에 반목이 해결되어 이제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일되었고 또 블레셋이 격퇴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이 가나안 땅이 자리 잡았는데 한 지점이 지금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부스 족속은 이 그간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어디 와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7절에 아주 간단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빼앗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빼앗았는지는 여기 분명히 나와있진 않고 8절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제 이렇게 명령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은 이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방비한다고 했으니 그래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부스 사람들을. 자, 어떻게 치냐 하면 물 깃는 데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고 이제 번역에 따라서는 물 깃는 벽 또는 물 깃는 수로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나중에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 성은 이제 샘이 성 바깥에 있죠. 그래서 성 바깥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수로 장치들이 있는데 그 장치들을 막았거나 그 물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또는 그 수로를 통하여 공격을 했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다윗이 정복을 했을 거라고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지막 땅을 정복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부스 사람들의 땅, 예루살렘은 사실 그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마치 그 저주와 같이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난공불락의 성 같은 것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 이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 때의 그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의 오점, 그것이 해결되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셈입니다. 그 땅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9절에 보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성을 둘러쌌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솔로몬대에 이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자리 잡게 됩니다. 누가 그 땅에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상상했겠느냐.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1절에 그곳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두로왕 히람은 다윗 왕 후대에 아마도 다윗 제위 기간의 마지막 10년에서 솔로몬 그 치세에까지 이르는 것이 이제 히람이라는 왕의 이제 제위 기간이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때 나올 사건이 아닌데 그 여부스의 산성을 빼앗고 그곳을 터전으로 삼은 일에 대한 이제 완결을 하는 기사로 여기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돼서 지금 다윗 때에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이 다윗의 왕국은 여러 가지 이제 오르내림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하실 일이 이것으로 완결된 것은 아니어서 이제 6장, 7장이 이르러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그것대로 보아야 할 텐데, 이제 그 자세한 사건들, 더 구체적인 어떤 사연들에 들어가기 앞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림을 그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헤브론을 언급함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일, 귀로 듣기만 했던 조상들이 말로만 전해줬던 그 일이 눈앞에 실현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내 왕 제도 자체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했던 블레셋이 패퇴돼 항복하고 마는 일을 다윗의 시대에 경험하죠. 그리고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여호수아 장군도 갈렙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 땅 여부스의 산성이 정복되어 그곳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지금 너희가 보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을 통해 지금 이 일들의 의미를 5장 10절에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다윗이 강성하여 갔다는 것은 다윗 왕이 힘이 세졌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돌보고 있던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라는 말이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간의 약속이, 오래된 약속이 드디어 현실화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통해 다윗은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가?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세우셔서 왕을 삼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는 이미 왕에 등극하고 있는데 뭘 새롭게 알았을까요?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일을 펼쳐가기 위한 것이었구나, 왕이란 이런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것이었구나를 지금 실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더 나아가 다윗은 지금 내가 왕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지금 여기 깨닫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5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로소 모세가 알려주었던 그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제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이고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봤던 것인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의 삶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되게 약속을 실현받았다는 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또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 367면입니다.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온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이죠. 자, 이 신자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 약속받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 나라는 진동하지 않을 나라, 흔들리지 않을 나라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실 거라고 합니다. 마구 흔들면 세상이 남아나지 않을 것들은 다 밑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만한 것만 남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어진 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그림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시죠. 신약 419면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얘기하죠. 그곳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입니다. 더 이상 그 눈물이 없을 곳,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 아픈 것, 고통하는 것, 슬픔과 눈물이 없다는 말이 무엇이냐?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아보지 못하니까 지금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볼 만큼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 우리가 사무엘하 5장에서 봤던 세 가지 사진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자, 주께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부르시는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려고 하시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 그곳은 반목을 넘어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왜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다윗은 힘을 길러서 이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조짐을 앞장에서 보여줬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죠. 우리가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 이런 왕 아래서라면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잘못도 많이 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일의 행동은 그리 많이 저지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완벽히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금방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심지어는 아들이 반역을 할 때에도 다윗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죠. 우리가 앞쪽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은 군림하는 왕으로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왕으로 강제와 불안을 야기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려지고 있고 적어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다윗 때문에 더 이상 괴롭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이 그 약속이 그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다윗 때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윗 때에 이들은 위협에 괴로워하지 않았죠.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아도 쳐들어올 것을 고려하며 인생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죠. 남북한 사이가 좋지 않으면 군대 가서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전혀 알 수 없죠. 그리고 여기 숱한 예비군들도 언제 동원될지 모르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를. 다윗 때 통일이 되어서 휴전선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군복무 기간이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외적도 없으니 징병제도가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그렇게 그려봐야 지금 여기에 그림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나라의 반목과 위협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저주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계, 이스라엘 역사상 절대 넘지 못했던 한계, 여부수를 넘어가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의 내내 오점, 어떤 한순간도 넘어설 수 없던 자리를 넘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람들을 부르셨고 우리에게 진동하지 않을 나라를 주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면서 미리 음미해 보아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자, 교회는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 또 천국의 이제 현장, 출장소 같은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그 나라의 소식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일에 열려져 있다는 것을 음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세상이 온갖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은 나와 반목하느라 아무도 친구를 만날 수 없다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또 내 인생에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던 어떤 한계가 나를 내리누르고 내 인생을 잡아두고 있진 않으십니까? 내 인생의 어떤 경험, 한 사건, 한 인물이 내 앞으로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혹 느껴지신다면 이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음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계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 가운데 살라고 두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 깊고 든든한 것이어서 우리의 인생을 그 약속에 얹어두기에 충분합니다. 나무 중에 멋있는 나무로 전나무가 있죠. 쭉쭉 뻗어 올라가는 전나무. 근데 그 바람이 불면 전나무는 굉장히 금방 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뿌리가 약하답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바람이 조금 불면 그냥 그 나무가 꺾이는 게 아니고 그냥 뿌리채로 넘어간다고. 자, 우리는 얼마나 깊은 뿌리에 박혀 있을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 이라는 약속으로 우리를 묶어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무라면 내 나무의 뿌리는 지구 하나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구가 쪼개지기 전엔 안 부러진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자, 스냅사진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이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목이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조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해놓으신 것도 흐트러져서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께서 그 일이 약속이나 허울에 지나지 않는, 감언이설에 지나지 않는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약속이 실현된 것을 경험해보라고, 위협 너머의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해보라고, 그리고 어떤 한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을 뒤집을 거라고, 뚫고 넘어갈 것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기억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은 우리에게 그런 왕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세상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경쟁에서 도태시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온갖 위협 앞에 그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온갖 제도와 그물망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 이력서를 꽉 채우면 뽑아줄까요? 그냥 위협을 막는 작은 우리의 최선이겠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겪어보라고, 내 인생에 경험해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죠. 자, 이제 때는 바야흐로 그 각 부서 임원을 새로 뽑는 때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이거를 경험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반목과 서로를 향한 위협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가는 그 복된 경험을 여기서 누려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한계에 지쳐 넘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일들을 여기서 같이 격려하며 겪어보십시오. 그 일을 위해 또 헌신하실 분들이 임원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안이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에, 그 나라의 출장소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분들이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떠밀려 어떻게 살다가 죽지 않고 생명이나 보존하다가 갈 인생들이 아닙니다. 블레셋에게 평생 쫓겨다니면서 살아났다는, 그래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간증거리로 삼을 수 없다고 그렇게 부르심받은 인생들입니다. 내내 싸우다가 결국은 헤어지고 말라고 부르신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계속 잡아두고 있던 그 한계, 거기에 그치지 말고 넘어가라. 너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여부스가 너를 아무리 비웃을지라도 넘어가라 하고 부르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다시 이해해보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윗 밑에서, 진짜 다윗왕 밑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 삶을 누려보십시다. 위협에, 더 이상 위협에 대한 인생을 내 불안한 미래에 내 인생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오늘의 삶을 넉넉히 기뻐하고 누리고 주께서 주신 오늘의 삶을 복된 삶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복된 삶을 맛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 그런 주님의 약속을 맛보는 데 주님의 뜻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도 그렇게 부르심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고 있는 자답게 우리도 우리의 삶에 때때로 주의 약속이 펼쳐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것, 또 그 경험의 주역이 되는 것,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한 몫을 감당하는데 우리 삶에 넉넉한 목적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희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